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림을 받았던 의사가 계십니다. 장기려 박사입니다. 평생을 가난한 환자들을 위한 인수를 펼치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은 정작 가난한 생활을 면치 못했지만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것을 무척 행복하게 여기면서 한평생을 사셨던 분입니다. 어느 해 정월 초하는 날 아침 장기려 박사의 제자인 손동길이 아침 일찍 일어나 장 박사에게 세배를 드렸습니다. 그 세배를 받은 장 박사는 덕담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년에는 날 좀 닮아서 살아봐. 이 말씀이 가슴에 울리는 깊은 감동을 받았지만은 손동길은 모른 척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닮아 살면은 바보 되게요. 제자의 말에 장기려 박사는 껄껄 소리내고 웃으면서 그 다음에 웃음을 거두고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한 인생이야. 바보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 박사의 뒤를 이어서 그 어렵다는 바보 의사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분들이 최근에 우리 주위에 덜어 있습니다. 남부수단에 의료선과로 파송이 되어서 8년간 어디에 톤즈마을 사람들을 섬기다가 대장암으로 사망했던 이태석 신부가 있었지요. 기억하시죠? 또 33세 젊은 나이에 병자들을 섬기다가 죽은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현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웃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병든 이웃들을 진심으로 섬기다가 죽음을 맞이한 그들. 세상은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바보라고 불렀어요. 바보. 우리 주님 예수께서도 인생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 다 내주셨습니다. 인간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우리 주님도 바보입니다. 바보. 그런 바보 같은 삶의 원조가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든 사람들이 그분들입니다. 예수의 길을 따른다는 우리 모두도 뭐처럼 예수님처럼 뭐 바보로 살아야 됩니다. 바보.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인과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인과접속사는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앞에 전개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천국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은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천국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은 그 약속에 믿음을 실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헌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직전 컨텍스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뭘까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14절 말씀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단단하게 붙들어야 한다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도리.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도리가 뭡니까? 그거는 신앙 고백을 가르칩니다. 당신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합니까? 이거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는가? 14절 말씀은 세 가지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는 큰 대제사장이고 예수는 승천하신 분이고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포도주를 마시니까 술주정뱅이. 술주정뱅이라고 그랬어요. 또 만나는 사람과 먹고 마시니까 뭐라고요? 먹방이라고. 먹방 아시죠? 요즘 막 욕했어요. 뭐 엄청나게 예수에 대해서 분분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 뭐예요? 큰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백성들이 지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줬어요? 제사장 제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용서받기 위해서 성소로 나옵니다. 대제사장은 그들을 위해서 소와 양의 피로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 제사를 받으시고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제사장이 없다면 결코 백성의 죄가 속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세우셨지요. 하나님과 구약의 백성들 사이에 서서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백성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대제사장들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이런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는 제사장입니다. 예수는 속죄자예요, 속죄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어떤 인생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또한 뭐예요? 승천하신 분입니다. 승천이라는 말은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의미지요. 승천이라는 말은 죽음에 대한 왕국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죽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옛 문헌에 보면 그 사람이 승천했다? 그걸 죽었다는 표현을 이렇게 달리 표현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승천은 글자 그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후에 변화된 몸으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도행전 1장에 의할 것 같으면 예수의 제자들이 눈뜨고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하늘로 쭉 올라가셨습니다. 하늘을 지나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타이틀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예수의 신성을 나타내는 고백입니다. 자, 예수는 대제사장이고 예수는 승천하신 분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당신은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까? 이러한 신앙 고백 때문에 어떠한 박해와 시련과 불이익이 와도 끝까지 이 신앙 고백을 붙들겠는가 이 말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굳세게 붙들고 놓치지 않는다면 당신은 확실하게 천국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신앙 고백을 단단히 붙듭시다 하는 가정법으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신앙 고백들을 모두 믿고 모두 고백해야만 천국 들어갑니까? 아 그렇다면 목사님 저도 잘못 들어가요. 뭐 내가 무슨 발견한 게 못한 게 있는데 여러분은 다 할 것이고 다 고백 안 해도 돼요. 그 많은 신랑 고백 가운데 하나만 내 가슴에 부딪혀와서 그거 딱 붙들고 있으면 천국 안식 들어갑니다. 뭐 아니니 없네. 하나만 알아도 돼요. 근데 왜 더 알아야 되는가? 이 땅에 풍성한 삶을 누리려고 더 알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굳게 잡으라는 이 헬라어 동사, 그릭 동사는 격지배를 해요. 이격을 지배하기도 하고 사격을 지배하기도 하고 이런 하기도 합니다. 사격을 지배할 때, 이 그릭 동사가 사격을 지배할 때는 이게 뭐예요? 자동차 열쇠예요. 집 열쇠. 요거는 내 손 안에 꽉 들어갑니다. 이럴 때는 사격을 써요. 근데 찬송가 성경처럼 큰 거는 요거는 이격 지배를 씁니다. 그릭 동사가. 한 손으로 움켜잡을 수 없는 것을 잡고 있을 때 이 그릭 동사는 이격을 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몇 격을 쓰고 있을까요? 이격을 쓰고 있어요. 예수에 대한 수많은 신앙 고백 중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부분. 오늘 본문에는 몇 개? 세 개의 신앙 고백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물건을 붙들고 있으면 손쉽게 요거 도둑놈 쓰리꾼이 채가지고 갈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내가 요걸 꽉 부둥켜지고 있으면 잘못 뺏어가요. 그렇죠? 우리 많은 것 가운데 세 개만 이렇게 또 붙들고 있는데 세 개를 쳐가면 잃어버려요. 유럽 여행객들이 손가방을 메고 여행을 하는데 손가방을 뒤로 메고 있으면 그건 누구 가방이게요? 여행객 가방이 아니에요. 도둑놈 거예요. 그거는 뒤에 메고 있으면. 손가방을 옆구리에 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내 것도 아니고 도둑놈 것도 내 것도 되고 도둑놈 것도 돼요. 채가니까. 손가방을 어디 앞에 딱 그거 요거는 누구 거예요? 요거는 내 거예요. 못 훔쳐가 도둑놈이. 신앙 고백을 이렇게 꽉 붙들고 있어서 뒤에다가 또 메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보나 마나 뻔하지요. 설마 채가면 뭐 다 잃어버리는 건데.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지금 어디 등 뒤에 달렸어요? 앞에 달려 있어야지요. 꽉 붙들고, 이렇게 꽉 붙들고 있어야 되지요. 한 개라도 좋아요. 꽉 붙들고 있으면 천국 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수만 가지 가운데 꽉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장로 고시를 해가지고 장로 임직하려고 이제 노회가 가지고 장로 시험 보는데 당신의 신앙 고백을 쓰셔 그러면 하나도 못 써. 신앙생활 50년 60년 했는데도 그것도 못 쓰니까 말이에요. 막상 쓰라 그러면 천국 들어갈 때 그걸 쓰라 그래가지고 못 쓰면 다 지옥 보낸다 그러면 참 곤란하지요. 천국 문 앞에서 그거 그렇게도 없나요? 그리 많은데 매일 주일마다 듣는 게 그 소리인데도 우리의 신앙 고백 이거 사탄 마귀가 채워가지 않게끔 단단히 붙들기를 바랍니다. 헬라 동사가 크라테오라는 글자를 쓰는데 크라테오 이거 이격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 수많은 것 가운데 하나만 탁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꼭 붙들고 있어야 눈을 부릅뜨고 붙들고 있어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하세요.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은혜를 이미 받았지만은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게 되기도 하는데 그 영원한 안식에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안식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리 달아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뭐를요? 받았던 안식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변함없이 쉼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하는가? 뭐 하려고 보좌 앞으로 나갑니까? 16절에는 목적절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이 단어가 그저 그냥 공허한 단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측은히 여기고 가엽게 여길 때 구원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 오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긍휼이 불붙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언제 그런 긍휼이 불붙을까요? 15절 말씀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나를 동정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언제 연약함을 느낍니까? 세상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우리는 자주 짓습니다. 이거 성직자, 목사라고 예외 아닙니다. 참 이 유혹에 너무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아시겠지 하면서 그러거든요. 이번에는 사탄이 유혹하는 세상 유혹에 저항하면서 유혹을 이겨내게 하는 결심을 하지만은 막상 그 유혹이 찾아오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이건 누구에게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연약합니다.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뭐해요? 통회하면서 자복합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극히 불쌍히 여기십니다.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지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의 마음에 긍휼이 불붙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도시, 이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도시인데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잘 아는데 아드마, 스보임, 소알이라는 도시, 소알도 안 망했지요? 소알은 안 망했어요. 아드마와 스보임은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당했던 그 사해 근방의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회개가 있는 한 말입니다. 죄 지어서 멸망당하는 거 아닙니다.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무리 많이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천국 들어가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겠다고 하겠다면 지옥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가 상한 심령입니다. 오늘 상한 심령이 되었습니까? 예배하면서 지었던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안타까운 심령이 되었느냐 말입니다. 세상 유혹을 받아서 죄짓고 죄 때문에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버린 그런 성도가 예배당에 와서 눈물로 죄 자복하고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또 우리에게는 어떤 연약함이 있던가요? 세상 유혹과 죄와는 상관없이 육신의 질병에 걸려서 연약함을 느끼고 죽음 앞에서 지극히 연약함을 느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우리 참 연약하잖아요. 죽음 앞에. 죽음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요? 아, 나는 불안하지 않는데.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왜 불안하지 않아요? 건강하니까 지금 불안이 안 생기지. 내일 모레 죽는다는 암 선고받아서 그때부터 와다다다 떨 텐데. 불안. 이게 뭐예요? 중재론적인 불안이에요. 불안 다 갖고 있어요. 지금은 건강하니까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 이런 연약한 인생들. 주님 동정하십니다. 사고를 당하여 큰 낭패를 만난 성도들,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만난 성도들, 이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많이 죽잖아요. 주님 동정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불어닥치는 풍랑 때문에, 엄청난 재난과 악들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던가요? 하나님이 내게 이루라고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삶의 전부를 드리고 헌신하지만 힘이 붙여서 무너져 땅에 엎드려 울고 있을 때 주님 찾아와 주셔서 동정하시고 지극히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죄악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지극히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지만은 힘과 노력이 능력이 딸립니다. 당연히 딸리지요. 그래서 쓰러질 때 주님 내게 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품어주시고 위로하십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고 있습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지만은 그러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임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아 구약에는 죄 지으면 긍휼이 하나님이 막 진노했지만 신약에는 안 그렇대. 천만에요. 하나님 성품만 바뀌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죄를 지은 인생에 대해서 미워하고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넓은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똑같아요. 잘못된 신학 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아, 참 그 사람 안 됐다. 이런 동정심 정도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단순하게 동정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나를 도와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구체적인 구원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피리어드로 맞춰집니다. 감정의 공유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유라는 그릭 단어는 이 그릭 말로는 엘레오스라는 글자를 써요. 스플랑크니조마이나든가 이런 말도 쓰는데 이 본문에서는 이 단어를 썼어요. 엘레오스. 이 단어가 사용된 문맥. 이거를 성경에서 다 찾아보니까 공경에 처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고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써서 그때는 그들이 공경에서 실제적으로 벗어나서 그들을 구원하는 행위가 뒤따랐을 때 불쌍히 여겼다. 이 단어를 써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우리 보성 땅에 참 지금 궁지에 몰려있는 분들 많지요. 또 바라는 일, 원하는 일, 나가는 길 이거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할 때 주님이 오셔서 불쌍히 여기면 끝나는 겁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주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서 우리를 진퇴유곡의 상황에서 건져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어야 하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긍휼함을 불지를 수 있는 분들은 삶 속에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스턴 땅에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은하의 보좌 앞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무엇이라고 부르짖고 외치겠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기도는 가장 간결하면서도 가장 힘이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연약함, 좌절과 실패로 인하여 무너져 있는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내 무력함 속에서 헌신의 힘을 다하여 외치고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가 아닐까요? 오 나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면 구원을 경험할 것입니다. 16절에 기록된 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때 가장 적절한 타이밍, 그때 내게 나타나셔서 도우십니다. 야구에 보면 뭐가 있어요? 적시타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안타를 많이 쳐도 득점을 내지 못하면 그 안타는 헛방입니다. 헛발치. 한 말에 그 1루에가 있는데 탁 쳐서 그 단타를 쳐도 1루에 있는 주자가 탁 들어오면 그게 그 적시타가 되죠. 그러면 한 점이 납니다. 그러면 게임이 이겨요. 뭐 안타 수십 개 쳐가지고 득점 먼저 한다면 그 헛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구원에 이르도록 도우실 때는 내 시간표를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설정해 놓은 시간표를 따라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나는 내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지금 하나님 지금이 그때입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막 방방 뜨지만은 하나님은 뜨끗하게 기다리고 있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면서 천천히 움직이십니다. 자기의 설정한 때를 따라서 시간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똥쭉타지요. 그때는 똥쭉타요. 아직 구원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말입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다면 구조대원들이 곧바로 구조하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뭐가 되었을 때, 그로기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구조자가 물에 뛰어서 건져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곧바로 구조하러 갔다 가던 물에 빠진 사람도 구조자 자신도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요 헌신의 힘을 다해서 붙들잖아. 그러니까 뚝딱딱 빠져 죽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힘든 상황에서 건져내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어서 건지시고 있다. 요거 기억하면서 고난과 시련의 현장에서 잠시만 기다리면 하나님 하십니다. 그치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돼요. 우선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내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나를 건질 거다. 하나님이 구원의 손이 나에게 펼쳐질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아요. 하나님 손은 깁니다. 저 하늘 위에서 이 땅의 위험한 상황에 처한 나를 건져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긴 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아동부 교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보라고 이렇게 종이를 내주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하나님을 그렸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기형이었습니다. 보통 뭐 할아버지 모습 그리거나 또 인자한 뭐 이런 할머니 모습 이래 그려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 이상하게 그렸어요. 하나님 머리는 눈이 빼곡하게 앞뒤로 딱 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 오른손은 길게 기형으로 길게 만들었고 그래서 조사가 물었어요. 아니 왜 그렇게 하나님의 눈이 이 뺀들로 천리안을 갖고 천개를 내는 눈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오른손을 그렇게 그렸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 땅에 있는 우리들을 살피자면 눈이 많아야 된대요. 오, 맞는 말이네요.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땅에 있는 사람들 돕자면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까 뭐 해야 돼? 손이 길어야 돼. 그래서 손을 길게 만들었어요. 눈이 많고 손이 긴 하나님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신학입니다. 제가 여러분 도와주네 좀 그러라고 못 그린 사람 태반이 넘어 뭐 어떻게 길어질지 모르거든. 이 아이 보세요. 뭐 진짜 기발한 신학 사상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 천 개. 솔직히 성은 뭐 수십 개를 안 그린지 모르겠네. 멋있는 신학이잖아요. 애들인데도 배워야 돼요. 어른들이.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인생의 최선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최선은 내 능력을 극대화해서 내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가는 의지의 사나이가 아니라 겸손하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옆에 나를 돕기 위해 서 계시는 예수님을 내 문제에 개입하게끔 요청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impossible이라는 단어 거기에다가 I와 M 사이에 이거 뭐지요? apostrophe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impossible이 I am possible로 바뀌죠. I'm possible. 뭐가? apostrophe. 우리 주님이 탁 들어오시면 게임 끝. 그럼 믿어지나요? 그럼 염려 없어요. 사랑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 능력이 너의 연약함 속에서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삶에 들어오도록 요청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최선입니다. 마틴 루터는 중세의 종교개혁가입니다. 칼빈, 즈빙글리, 멜랑시톤 이 등과 같이 종교개혁 일선에서 로마 캐토릭과 싸워서 승리했던 인물입니다. 1521년 4월 16일 루터가 보름스 국회의사당에 했던 선언은 이러합니다.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하고 의사당 문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로마 카톨릭에서 파문을 당합니다. 파문당한 것은 누구든지 루터를 죽여도 살인죄가 성립이 안 돼요. 아주 위험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죽였나요? 안 죽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살렸습니다. 루터를. 당당한 선언이지요. 의사당 앞에서 사탄 마귀가 의사당의 기왓장보다 더 많다 할지라도 믿음을 선포하고 이겼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보스턴 땅에 우리들에게도 살아계십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내 삶에 들어와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뭐예요? 붙들고 있는 거 이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 대제사장이고 승천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우리 주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 해야 하는 일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 오늘 우리 담대하게 나왔습니다. 이 보좌 앞으로. 이 보좌에는 근엄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누구? 이 바보 예수가 앉아 있어요. 다 내주고 싶어 하는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자신의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주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두 팔 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보좌 앞으로 지금 이 시간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몇 장인가요? 예, 251장 부르면서 우리 성성으로 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신앙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는 주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 하나 붙들어도 넉넉하게 천국 들어갑니다. 변함이 없는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다시금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이런 좌절과 실패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이렇게 심령에서부터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면 내 모든 연약함이 벗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손 벌리고 계십니다. 언제나 제가 나를 부를까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 자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눈을 뜨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분을 내 삶의 시간 모셔드림으로 보스턴 땅에 내가 아파하는 모든 좌절과 실패들이 다 이 시간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게끔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2, 3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큰 은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자 되심을, 주님은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오 하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신 영원하신 우리의 주님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도 우리의 삶에 임재해 주시고 들어와 주셔서 우리들이 느끼는 좌절과 모든 실패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구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와 같은 보스턴 땅의 삶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것들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들어와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보스턴 땅에 나의 그 눈물 흘리고 아픈 이 현장에 주님 들어오시기를 요청했으니 이제는 들어오셔서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보선 땅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하여 광야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것처럼 보선 땅의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열려진 천국문을 향해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그리고 갱구천합 장로교회 안에 주님 초청하오니 들어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영광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백성들의 하나님이 부르짖음을 하늘에서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다들 도달하면 하나님의 가슴이 불붙어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뒷부분은 점점점으로 끝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신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케임브리지 연합 장로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